제18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두 번째. 구약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읽고 구약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에는 영원히 죽는 것에 관한 교리와 영원히 형벌받는 것에 관한 교리가 없음을 알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말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음부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두세 군데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 같으나 이 두세 군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따로 무슨 설명이 가해져 있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것은 육신의 사망일 뿐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구약은 땅에 속한 유대인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들의 형벌 또한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만 이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소와 양이 많았고 금과 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구약에는 금과 은이 있지만 신약에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전부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나 주로 육신과 물질 방면을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장수를 누리고 자손과 부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의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고 도리어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으며 많은 사람이 주를 사랑함으로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신약에서는 자녀를 얻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중에 동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 영원히 죽는 것에 관한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야 영원히 죽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구약에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한 것 같이 보이는 두세 구절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어 번역 중에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로는 번역이 제법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악인이 다 음부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일시적인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말한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왕국이 끝날 때 한 무리가 지옥에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죽는 것에다 적용한다면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수입품일 뿐 자국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효능을 잃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님.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끊어짐은 카타르게오로서 수동태이고 약간 분리되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카타는 뗀다는 뜻일 뿐 그리 강한 용어가 아닙니다.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그 효력과 그 효능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스테반 번역판은 신약 성경의 용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모든 효능에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효능에서 떠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붙들려면 은혜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효능을 잃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효능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효능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악하지만 그의 은혜가 내게 속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효능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효능입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애통하거나 분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효능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가 별 효능과 효력이 없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 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 좋은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가 빚을 많이 졌으니 내가 자네에게 수표를 주겠네. 가져다가 빚을 갚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내 집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빚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게 수표가 있지만 그 수표가 내게 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빚은 여전히 있고 나는 여전히 빚을 진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수표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효능을 떠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므로 결코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음의 불안과 장기간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려하고 어떻게 구원을 보존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그의 마음은 날마다 초조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효능에서 떠날 때 그가 얻어야 할 그리스도의 효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됨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1절을 근거로 한 반론.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몇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고린도 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한 형제지만 여전히 형제요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아폴로미는 원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파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아폴로미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만일 여기에 아폴로미를 파괴로 고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도 파괴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점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코 성경 말씀을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하 문장을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서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둔한 일은 바로 열쇠 구멍으로 남의 말을 엿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일부만을 취하여 읽는다면 그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상하 문장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을 때 우상이 실제한다면 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제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의 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상의 집에 차려놓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유는 우상과 우상의 집이 실제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8장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리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거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의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너희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옳으나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약한 형제들이 있다. 그들은 지식이 없고 머리가 총명하지 않다. 너희에게는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나 그들은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출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너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을 신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먹을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먹을 때 과거에 범한 죄를 답습하는 것이 된다. 너희는 지식이 있어서 먹고 떠나겠지만 그들은 과거에 범했던 죄를 다시 범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들을 사랑함으로 먹지 않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 지식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는 지식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참소를 받고 또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위한 연고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 부분의 계략적인 의미입니다. 4절부터 7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단락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삼가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7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에서 주의하는 바는 양심의 문제이지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양심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결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참소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의 양심은 계속 그를 참소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에 대해 조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물건 사는 것을 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행한 후에 양심에 평강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때때로 단지 양심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약한 한 형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먹으려고 합니다. 당신 속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속에 확실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먹는 것을 보고 먹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먹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먹으나 그는 두려워하고 떨며 먹습니다. 그것을 먹은 후에 그 약한 형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양심은 그에게 조금 전에 죄를 범했으며 전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침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범했던 죄를 또 범했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을 느끼고 끝장났다고 느낍니다. 원문에서 침륜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도 누가복음 13장 15장 21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13장에서는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함은 밖에 육신이 죽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혼과 무관합니다. 또 주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밖에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나는 여기서 침륜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침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국어 성경은 이 단어를 줄여 죽는구나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이 죽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침륜했다고 하고 사람이 줄여 죽는 것도 침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주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해를 잇는다는 단어도 원문에서는 침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도 멸망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분명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군데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는 약한 형제의 양심을 침륜케 하고 그들로 집회에서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양심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의 말씀을 7절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본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양심이 약한 자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정확합니다.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약함은 도덕상 혹은 교리상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약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도덕상 혹은 교리상의 문제라면 이 구절들은 완전히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구절은 양심의 약함을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이 약한 사람은 당신이 먹을 수 있다면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때에는 그의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여기에 멸망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가 약함으로 영적 상태가 하락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8장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지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게 지식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 지옥에 내려가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사람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멸망하는가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용법에 따라 볼 때 여기에 멸망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상처받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봅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11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약한 형제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죄를 짓는 것은 11절에 멸망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2절은 내 지식으로 내 형제를 멸망하게 할 때 너는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구절에서 언급된 멸망하는 것은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 또는 형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13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세 말씀을 함께 본다면 멸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멸망은 곧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12절, 13절은 세 개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멸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타당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근거로 한 반론. 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구원받은 사람도 침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19절에서 형제를 말하고 20절에서는 죄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19절은 형제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말하고 20절은 형제를 돌아서게 하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제는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되기 위하여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제라도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은 앞뒤 문구가 연결되지 않고 다음 문구가 이어지지 않는 독립된 문구같이 보입니다. 어떤 서신이든지 끝부분에 안부를 묻는 말과 축복의 말이 있으나 오직 야고보서만이 이렇게 끝맺습니다. 17절과 18절은 본래 기도에 관해 말한 구절입니다. 그 후 갑작스럽게 이 두 구절이 추가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둘째로 야고보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 형제자매 가운데 실행적인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긍휼이 나타나고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1장부터 5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노선과 일정한 목표와 주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마지막 19절과 20절만이 갑자기 추가된 말씀입니다. 당신은 1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가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었는지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두 구절이 무슨 의도로 쓰였는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실행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도 이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 안에서 미로에 있는 한 죄인을 구원했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신은 많은 죄를 덮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임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 허다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한 죄를 가리키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가 범한 죄를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이 죄인 하나를 미루어서 돌아서게 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보혈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령 원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주 악했다 합시다. 그의 과거 역사가 아주 형편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 합시다. 나는 그의 과거 역사와 이야기를 알고 낱낱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그의 죄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구원받은 후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우리는 그의 과거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원칙을 말하고 19절은 본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20절은 율법과 같이 규정이자 일하는 원칙입니다. 19절은 사건과 같이 이미 발생한 문제입니다. 20절은 만일 당신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가려지며 사람 앞에서도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19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이 길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의 권면은 20절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잘못된 진리에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돌아서게 한다면 죄인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할 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데 하물며 한 형제를 돌아서게 하면 어떠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의 말의 뜻은 죄인에 대해 어떠하듯 형제에 대하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야고보의 가르침은 역시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을 갖고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형제가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근거로 한 반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영원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히브리서 6장을 그들의 주장을 위한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떠날 때 그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끝장나고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거로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을 사람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의 주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단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5장 끝에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5장 끝부분은 어떤 사람은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먹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리의 믿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의 연령으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이 계속 진보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이 때문에 6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의 주제는 진보함에 있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구원에 적용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주의할 점입니다. 즉, 이 구절의 주제는 멸망의 단계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어떻게 해야 완전한 데 나아가는지를 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이 세 단락을 우리는 세 용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그럴 필요가 없다. 둘째 단락은 할 수 없다. 셋째 단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입장에서 히브리의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시 털을 닦을 필요가 없이 다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마치 사람이 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기초돌과 같습니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두 개의 기초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계속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데 기초는 이미 닦였으니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사도는 이 한 번으로 족하고 다시 행할 필요가 없으며 마땅히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에는 하나의 서문이 필요합니다. 4절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서문을 읽어주겠습니다. 4절을 쓰기 전에 사도는 그들이 만일 다시 털을 닦을 필요가 없다면 죄를 범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인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면 다시 털을 닦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봐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헬라어 성경에서 이 한 번은 문법적으로 목록 중에서 첫 번째 항목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원문에서 이 부분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에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는 곧 천년 왕국이므로 그가 천년 왕국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기적과 기사와 병고침을 보고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타락하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영국의 일생 동안 헬라어를 읽고 히브리서만을 전공한 어떤 사람은 여기에 타락하는 발이 옆으로 미끄러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을 멸망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성령에 참여하고 한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회의 역사 또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천국 노정을 가장 잘 달렸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한번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일어날 수 없다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심하게 미끄러졌고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교회가 생긴 이래 2000년 동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아주 좋은 간증을 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수많은 간증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해석을 따른다면 이러한 간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문에서 팔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단어 뒤에는 아나카이니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번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사도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한번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오늘 한번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다시 털을 닦을 필요가 없고 다시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말은 일반적인 회개가 아닌 첫 단락의 기초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한 그리스도 도의 초보 여섯 가지 항목 중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회개로 여기에 회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앞뒤 문구를 보고 사도의 사상에 따라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한 회개는 바로 앞문장에 나온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뜻하는 바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장래의 심판을 깨닫고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면 그 한 번의 회개로 족하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침례받는 것으로 족하고 다시 침례받게 할 수 없으며 한 번 심판의 교리를 믿었다면 다시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부활의 교리를 믿었다면 다시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는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사도는 내가 반복한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다시 새롭게 하여 믿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속했습니다. 만일 한 번도 무엇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라고 말하고 만일 이미 무엇을 한 적이 있다면 다시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새롭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다시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한 회개는 분명 1절의 회개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만일 1절의 회개가 두 번째에 배열되었다면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가 첫 번째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만 말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기초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하고 자기의 죄를 심판해야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기초가 한번 닦여졌다면 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로 쌓아갈 때 당신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털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닦으려고 하더라도 다시 닦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호영제가 좀 전에 문덕리 대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골목에 들어서서 거기서 돌아 대문에 다 왔는데 넘어졌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적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졌다고 해서 문덕리에 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가 뜻하는 바는 만일 내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은사를 맛보고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다시 죽은 행실 회개할 것이 없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침례받고 안수를 받을 것 없으며 다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에 다시 삼생할 필요가 없고 중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뜻하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님의 역사는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필요할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소나 양이 아니십니다. 당신 편에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것 같이 주 예수님 편에서도 다시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주 예수님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저히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한 번 못 박히신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못 박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문제는 구원과 침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영단번에 구원받는 것은 전복시킬 수 없음을 본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전에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본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실패했다면 그는 오늘 일어나기 위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면 됩니다. 당신은 결코 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7절과 8절은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만일 새롭게 털을 세운다면 이것은 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앞에 크나큰 위험과 형벌이 있게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단락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히브리서 6장 6절을 읽은 후에 여러분은 이 장이 진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장이지 결코 구원과 침륜의 문제를 다룬 장이 아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분되어야 할 네 가지 일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네 가지 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야 하고 둘째로는 믿는 이에 대한 징계와 영원한 구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질책과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매를 맞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구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왕국과 영생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상급과 은사 사이에 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과 천년왕국 안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영광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람이 왕국 안에서 탈락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왕국과 영생의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상급과 구원의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왕국에 대해 말한 구절들을 구원에 적용하고 왕국에서 탈락되는 것을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국 안에서의 위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위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를 잃을 가능성은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은 왕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왕국 안에서 특정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생에 징계를 받고 장래에는 상급을 잃으며 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장래 상급을 잃어버리고 특정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천년 왕국 안에서 받게 될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섞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왕국 안에서의 형벌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를 맞는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매맞음은 가정에서의 징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이 생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즉, 거짓된 그리스도인과 이 생의 질색과 왕국을 잃어버림과 천년 왕국에서의 형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영원히 사는 것이나 영원히 죽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인 거짓 그리스도인을 보기로 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한 사람이 주님이 사신 사람으로서 이단을 쫓아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를 주의합시다. 첫째로 여기서 말한 저희를 사신주에서 산다는 단어의 용법이 다소 독특합니다. 여기에 사신받은 사람은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까? 만일 사신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산다는 단어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신 범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믿는 이들만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사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을 믿는 사람을 사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사람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이 보물을 사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갖다 파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물만이 아니라 밭까지도 사셨습니다. 보화는 작은 부분이고 밭은 큰 범위입니다. 그리고 보화는 밭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체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밭을 사실 목적은 밭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신 목적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그분이 사신 것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목적은 보화를 얻는 것이지만 그분이 사신 범위는 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화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사신 것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사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신 범위는 구원의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신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주 예수님의 대신하심의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대신하심은 오직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나 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일에서 그분은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베드로가 그들을 구원하신 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그들을 사신 줄을 부인했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다는 단어의 범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근거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주라는 단어는 테스포데스로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주님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주는 주 예수를 말할 때의 주가 아니라 주인, 곧 이 땅의 주인을 말할 때의 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이 부분은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가리키지 않고 주인과 그들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유다와 같이 예수를 주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이 무리가 거짓 선생이요, 거짓 믿는 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중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자기의 총명과 사상으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은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명의상 믿는 이들을 가리키지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장 끝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삼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20절 말씀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이 그들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20절은 그들이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22절은 이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이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고 겉으로는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다시 그 중에 얽매임으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완전히 개와 돼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은 개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고 내 돼지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개와 양을 섞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돼지와 개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양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였다고 말씀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두 부류를 결코 섞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서 입으로 예수를 주와 구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어보면 강물이 흐르듯 답변합니다. 그에게 외적인 더러운 죄는 없지만 그는 전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구주를 영접한 적이 없고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예수를 시인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밖에 죄와 더러운 죄가 약간 제해졌지만 정욕이 발작할 때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나중 상태는 전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혀 양들이 아니라 개와 돼지들입니다. 개이기 때문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깨끗게 되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 구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진흙구덩이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진흙구덩이를 만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뒹구는 것은 편치 않은 일입니다. 만일 그가 뒹굴 때에 속이 편하다면 그는 돼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그는 괴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 개와 양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개와 돼지의 성질을 분명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돼지와 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결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라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